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현재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들어와서 오늘날의 그리스 선교를 하고 있죠.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거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옮겨온 곳, 세 번째로 지금 선교사에 기록된 곳이 베르야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다 사역을 할 때 다 두 번에 걸친 사역들이 나왔죠. 항상 처음에는 순탄한, 그 다음에는 환란과 핍박이.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환란과 핍박을 당해서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잡혀가고 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그런 지경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다음 여행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또 여기서도 야반도주를 하듯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힘들게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보내주는데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냈다. 그래서 도피시켜주는, 형제들을 도피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베르야인데 이 베르야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야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온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큰 대로가 있어서 우리식으로 치면 그냥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첫 출발점에 서울에서 서서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도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르야는 그 큰 길을 따라 있는 곳이 아니고 큰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쏙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순깡촌입니다. 그냥 시골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신혼여행 때 가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눈에 차지도 않아요. 동네가 그냥 마을 있는 정도가 어떠냐면 우리 예배당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곳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의자 한 두세 개 모아놓은 그냥 돌판 같은 거 하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사실 이 감옥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밑을 딱 쳐다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빌립보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 봉천동 우리 동네 하나만도 못한데 빌립보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곳이 베르야입니다. 데살로니가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쭉 도망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면 아마 큰 길로 따라서 쭉 가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잠깐 피한 그게 베르야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참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베르야에 유대인의 회당이 유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바울이 베르야에서 전도했던 곳으로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회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거기는 아크로폴리스도 없어요. 이게 조그마한 곳이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터 같은 조그마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단 말이죠. 이 조그마한 동네에. 빌립보에도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작은 곳인데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는 있어도 굉장히 작은 소규모였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놨어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다기보다는 그들도 모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이거나 공용으로 쓰거나 이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여기는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사람도 몇 사람 살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에 보면 그곳에서 했던 사역이 나와요. 근데 이 사역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가 누구냐면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배려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겠죠. 이 주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고 있으니까 바울은, 신라는, 디모데는, 혹은 사역자는 뭐 이런 게 주어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이 주어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배려한 사람들이 주어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구절이 10절부터 12절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예전에 갖고 있던 우리 번역에서는 이것을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근데 사실은 신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느낌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시골이거든요. 뭐 신사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순박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도시 사람들은 좀 약간 깍쟁이, 서울 깍쟁이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촌으로 내려가면 좀 인심이 후하고 도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에 그거 사기 아니야? 이러고 잘 안 믿고 시골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조금 더 신사적이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순박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받고 잘 믿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번역하기가 매우 애매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더 너그럽다. 이거 좋게 표현하면 마음이 순수하다.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열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았다. 많이 물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마음이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본성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너그럽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서울 사람보다는 시골 사람이 조금 더 넉넉하다. 이거는 살면서 갖고 있는 원래 모습이죠. 근데 그거 말고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기록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아직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쭉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아마도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편지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12권 혹은 13권의 신약성이 다 쓰고 그 다음으로 바울 서신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냐면 회당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회당이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재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구비하고 있는 회당도 있고 돈이 없는 곳은 구약 성경 중에 일부만 갖고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회당에 들어갔죠. 가서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서 첫 번째로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방식을 아마 지금도 그대로 한 것 같아요. 회당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려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땠느냐.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성경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엔 성경이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거나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갖다가 베개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어떤 분들 라면 받침까지 쓰는 분들이 있던데 막 흔하게 막 굴러다니는 물건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못했어요. 회당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회당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막 다 나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상고한 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당이든 어디든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회당에 있는 성경책을 갖고 와서 구약성경을 갖고 와서 앞에서 누군가가 읽어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 하고 서로 논의를 막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점에서 맞는 것 같다. 야,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여건 속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1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죠. 이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들의 원래 갖고 있는 천성적인 부분입니다.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바울의 또 설교를 곱씹는 거죠. 곱씹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많이 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참 설교 원고를 작성하실 때 그랬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그대로 다 쓰셔서 풀스크립으로 다 일일이 써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앞에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그대로 다 남아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교 원고를 다 쌓아놨던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그 설교를 들었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한 거예요. 필기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면 예전 분들이 요즘 분들보다 더 영민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기억을 해서 거의 대부분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선 거의 다 복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베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줬겠지만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었지, 이게 맞는가 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들었던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며 복습했던 다시 되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믿은 사람들이 또 헬라의 귀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헬라의 귀부인은 당연히 이방인이고요. 남자들도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거죠. 다만 여기에는 앞부분에 나왔던 데살로니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한 유대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야는 어땠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헬라인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귀부인들 그리고 그냥 이방인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지 않았다,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참 몇 명이나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르야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 몇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믿은 사람들이 많아야 20명? 그 당시 베레아의 숫자가 적을 때는 대여섯 가구만 남아있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았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2차 선교행 때 특별히 베리아에 왔을 때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고 이제 좀 있으면 두 번째 사역이 나올 것인데 첫 번째 사역에 대한 기록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듣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어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는가,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적보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왔다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베레아 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똑같이 품고 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다시 거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참 기적이 살아 넘치는 이와 같이 변화받은 마음이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배려와 사람들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늘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참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도리어 더 강팍해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갖게 될 때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노라고 수많은 변명거리들과 이유들을 주님 앞에 들이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